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장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유대인의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주신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열어놓는 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들, 특별히 정결한 음식에 관한 생활의 규정들을 지킬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1세기에 그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있었고 주변의 민족들도 다 같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들이 항상 보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들의 주식이 빵과 고기죠. 그런데 그 고기들은 항상 대부분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그것이 시장으로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고기가 싸기 때문에 항상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정결하지 못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이방인들을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자신들을 불결하게 만드는, 의식적으로 불결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생활의 규칙들을 지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라도 이방인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거나 교제를 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방인들과 악수를 한다거나 한 집에서 밥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그 집에 유숙한다든가 그런 일들은 금기시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에 의한 정결 규례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이런 삶에 있어서만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이 이방인들의 불결함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유대인들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세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얼마나 첨예하게 분리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사도행전과 그리고 또 복음이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모든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는 식사와 사람들을 만나는 교제와 종교적인 생활과 문화적인 삶과 모든 것에서 이방인들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그것이 자신들의 구원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회적 관습적인 제약은 단순히 자신의 삶을 이방인들과 분리시키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이 점점 고착화되고 강화되면 어떻겠습니까? 아, 저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고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배타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조금만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싸우게 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기꺼이 이방인들과 전쟁하는 것도 불사하는 그와 같은 태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세기에 팔레스타인의 그 유대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로마에 반역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삼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쓴 기록을 읽어보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철저하게 그들의 삶에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 통치자들도 이 유대인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로마의 총독이 가이사의 동상을 예루살렘에 세우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것을 이 가이사라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 가이사라에 있었던 2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총독에게 몰려가서 이것을 절대로 예루살렘에 세울 수 없다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 총독이 나는 가이사의 명을 받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들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가이사를 배반하는 것이 되고 가이사는 나를 처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반드시 예루살렘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이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 짓밟고 가서라도 이것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총독 앞에 다 목을 내놓고 우리를 다 죽이고 밟고 지나가면 그것을 세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 2만 명이 목을 내놓고 죽겠다고 항의할 때에 로마 총독이 진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이사의 동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이사를 설득할 수 있다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내가 가이사를 설득할 수 없으면 내가 죽고 너희들이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그가 굴복하였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사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과 종교적 전통에 그들이 철저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읽어보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1세기 유대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충성과 거기에 대한 맹목적인 그와 같은 편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대교 전통 속에서 시작된 초대교회가 그들이 가진 선입견,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종교적 전통과 관습을 이겨내는 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가르치심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로부터 말씀을 듣고 믿고 오순절의 성령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유대 사회의 그 종교적 관습과 편견을 넘어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본 사건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조차도 이런 환상을 통하여서 이런 유대인들의 관습을 하나씩 깨뜨리고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인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본 환상과 이 두 사람이 그 환상을 보고 우리 주님 앞에서 보여준 이 신앙의 자세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자세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선입견,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듣고 배우고 알고 내 마음 가운데 이 심겨진 어떤 가치관, 사상, 그리고 삶의 습관들, 관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것이 복음적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것이냐? 우리들은 항상 그것과 부딪히면서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복음의 진리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런 일들을 내 삶에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고넬료의 신앙의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섭리를 행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복음이 이방인과 그 가정에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첫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의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 고넬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와 있었고 그리고 그들도 보고 놀랐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가 첫 번째 회심자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고넬료는 그 사람들의 개인적 구원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그 시점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이 만들어진 장벽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보이지 않는 복음에 대한 장벽이 공식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아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구나 이것들을 모든 믿는 자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넬료의 신앙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특별한 섭리 가운데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0장 1절 말씀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사람은 로마인이었습니다. 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로마 사회에서 굉장한 명문 가문이었고 그리고 인기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넬리우스가 많은 노예들을 해방시켜 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해방된 노예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이름을 코넬리우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라는 이름은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이름이었고 그리고 아마도 그가 로마 시민이었는데 이 가이사랴에 와서 자신의 온 가족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상당한 재력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기가 배치되는 그 지역에 갈 때에 이 미혼, 독신의 상태로 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이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많은 백성을 구제하였다 그랬는데 그가 그런 재력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로마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가진 종교성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황제들을 신격화하고 그들을 신이라고 칭송하고 그에게 제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로마의 전통 안에서 자란 이 고넬료가 로마에 있는 수많은 신들 그가 다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그의 이 종교적인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신이 얼마나 저급하고 모순적인 그런 존재들인지를 간파하는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영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에 대해서 진지했기 때문에 이런 미신들로서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 이 광신이나 미신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신은 한 분이고 유일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넬료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기독교를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는 신을 멀리서 동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가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이름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세 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종교적 형식을 따라서 세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는 비록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이 세상에 참된 신은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는 아는 그런 지성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경험이 부족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이 하나님을 그의 마음으로 심령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와 같은 심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종교는 형식이 아니었고 사회적 관습이 아니었고 이 종교는 그의 영혼에 있어서 참된 갈망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추구하는 기도자였습니다. 그는 아직 구원에 관한 확실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순례, 방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 가운데 더 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항상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람은 굉장히 건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 중에는 동방의 신비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적인 의식에 참여하면서 이 귀신 들림이나 아니면 이 엑스타시, 카타르시스 이런 걸 추구하는 이 밀교에 빠진 로마 군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항상 전쟁을 하면서 피를 보지 않습니까? 공포와 긴장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에 자기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였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구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게 대답해 주지 않자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이 사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의 이 마녀를 찾아가서 귀신을 불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심리인데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건전한 정신과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가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보았다면은 여러분 아주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당황하거나 놀라서 어떤 미신적인 행동이나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그 환상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했을 때 이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은 그가 자기에게 일어난 그 일에 압도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무슨 일인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가지게 된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했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는 말씀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이 참된 신앙인들이 가지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고넬료는 자기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는 그가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는 자기 혼자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지척과 가까운 사람을 불러 모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고넬료는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거나 그냥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의 때에 뭐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 얻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버려두는 그런 태도를 가질 위험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올 때에 그의 온 집과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 자기의 식솔들, 심지어는 자기의 부하들까지 다 불러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고 자기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항상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올바른 신앙과 삶으로 이끌고자 하는 영적인 책임감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야 우리 교회 무슨 행사인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번 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냄비 준다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해서 오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평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근심하면서 그들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에게도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척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고 두는 것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인생에 대한 진리와 선함과 그리고 복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항상 대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고넬료는 부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지배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이 식민지로 삼고 있는 지역에 갔을 때에 이 지배자들은 매우 교만합니다. 군림합니다.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정말 고집스럽고 이상한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멸시당할 때에도 그는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이 신앙의 참된 모습을 그도 발견하고 그는 진정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많은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실천적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는 이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는 이 고넬료의 사건을 말할 때 단순히 고넬료에게 나타난 환상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기도, 구제, 경건, 그의 신앙적인 삶을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참된 진리와 영적인 보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값진 진주를 산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고넬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4절 35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 만나자마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도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고넬료는 자신의 지식과 의지로 구원의 복음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선한 양심과 진지한 의의를 추구하는 마음과 겸손하고 사랑 넘치는 구제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그가 이방인을 속되다 하지 아니하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와 같이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방인 고넬료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을 가진 그런 자인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의의를 가르쳐 주시고 참된 진리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이 고넬료처럼 진지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삶에 부족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자신의 신앙을 돌보지도 않고 육신적인 마음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수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이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우리들도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온전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베풀어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환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온 세상에 알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를 인도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도 역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환상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시대의 완전한 이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그리고 온 유대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더 확장해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신앙은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1세기의 유대인들의 그 아주 형식화된 관념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이 틀 안에서 고착되어 있는 그런 자신들의 사고, 생각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그 완고한 아집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종교적 이 고집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딴 생각,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한순간에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이 사회적 관습 속에서 우리가 자라고 배운 그 사상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 사상과 가치관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않는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들을 깨트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그런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비록 복음 안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이 넓어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두장이 시몬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우리 주님의 지시하심,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자들을 네가 속되다거나 더럽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제 이 환상을 듣고 보고 깨달은 다음에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거나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위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도 거기 왜 가야 되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초청에 응하도록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많은 장애가 있었고 그도 성령의 가르치심 가운데서 배워나가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세 번의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이 베드로는 이 보자기에 쌓인 각종 짐승들을 주님께서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할 때에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쌓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말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은 베드로를 당황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 항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 동일한 환상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자신이 그것을 마음 시원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였고 그가 그것을 깊이 숙고하였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짐승들을 보면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가 생각하고 있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와서 고넬료가 본 환상과 그리고 그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한다는 그 요청을 들을 때에 베드로는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음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따라서 이방인의 집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자였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아니면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었는데, 이런 유대인의 엄격한 관습을 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환상을 통하여 세 번이나 그에게 가르치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의 참된 진리로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도 없습니까? 물론 우리는 1세기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이 사회적인 종교적 문화적 관습에 있어서는 많은 진보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들도 다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시골교회 가면은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은 아직도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자들, 여기는 여자들 이렇게 앉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렇게 천막을 쳐서 서로 못 보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표시가 거기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온 인류를 얽매고 있었던 그런 부당한 관습들을 얼마나 많이 철폐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와 같은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더디 깨닫습니다. 그것을 더디게 믿습니다. 우리는 완고한 개인적인 주장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에 얽매어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지식과 거기에 대한 이해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편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종을 진리로 인식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편견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편견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자기 민족이 가진 이 완고한 편견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고넬료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초대를 받아들이게 되는 이 과정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그와 같은 많은 오류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깨닫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담긴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이 환상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베드로가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가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생각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일에 대해서 철저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강렬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금방 자기가 본 그 환상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말 그의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강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분명하게 인도하셨고 말씀해 주셨을지라도 그 말씀을 완전히 명백하게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환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환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읽고 지식을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항상 곡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환상을 해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환상에 대해서 네가 뭐 많이 생각하지 말, 할 기회를 주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너는 욕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냥 순종하고 자기의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오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그 과정이 그에게는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믿을 때는 우리가 무슨 해석할 많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모습, 습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성장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의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숙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배워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하루에 세 번 기도하였는데 그는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올 그 시각, 정오 시간대에 그는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고넬료나 베드로나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 뜻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열정적인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신자의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인 차원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정말 한 차원 높아지고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분명하게 이 두 사람이 기도의 시간에,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열렬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추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영적인 삶이 놀랍게 변화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과 생각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그것 안에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는 마음의 불편한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 실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지만 그것은 그의 마음에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하는 이 말 자체가 그들에게 심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 말씀들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깊이 숙고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가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할 진리의 실천적인 교훈이 거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깊이 숙고하지 않습니다. 머리 아프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지 말고 좀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 지적받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개운치 않고, 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참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것을 계속 생각할 때마다 내 삶에 걸리적거리고 나를 정말 이 쓰리게 만드는 것이 자꾸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태도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그것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알기 위하여 그는 실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까지,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들을 때까지 그는 그 문제와 실험하였고, 그는 마침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이방인이 자신을 초대할 때에, 아, 이것이 음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함께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즉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환상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불편한 환상을 마음속에 묻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는 그 말씀, 그것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자기가 편한 것을 수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불편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극복해야 할 불신앙과의 싸움이 있는데 이 불신앙,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시에 더욱더 열린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신앙의 경험을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을 향한 불편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요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령을 받은 이방인 고넬료의 식솔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행한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네가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그들에게 이 교제하였느냐, 그를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놀랍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할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건대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하면서 온 교회가 그들이 넘을 수 없었던 이 유대인의 전통을 극복하고 온 교회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 안에서 베드로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로 가르치시는 것을 숙고하고 그것이 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 때에 우리는 더 큰 복음 안에서 자유와 진리를 알아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베드로의 복음적인 환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을 그리낌 없이 환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환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이 모든 이방인과 온 세상에 미치게 된다는 것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인종, 신분, 계층을 넘어서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는 인종적인 편견이 없습니까? 지독한 편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백인에게는 호의적이지만 흑인에게는 호의적이지 않은 우리의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편견이 좀 깨어지고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오는 동남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편견이 없습니까?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체면을 중시하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인터넷과 뉴스 안에서 존재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 편견에 가득 찬 말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뱉는 그 말들이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자극할 때에 우리도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도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 사회는 뭐 손님이 오면 당연히 우리 집에 주무시고 가세요. 불편하더라도 자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한국적 미덕이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더 편한 호텔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가 되어서 그런 건지, 우리는 절대 손님을 집에 재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일반적인 문화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줄 알고 환대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성령의 가르치심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 부대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과 습관이 복음의 진리와 우리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참으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 참 독특한 신앙인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